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11장은 사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구원을 행하는 전쟁을 감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11절까지 이 전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읽은 12절부터 15절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난관이 전쟁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12절에서는 백성들이, 13절에서는 사울이, 그리고 14절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는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이제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이 말했던 내용으로 보아 조용히 조곤조곤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험악하게 고함을 질러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전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뭐 저 땅의 녀석이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함부로 치거렸던 사람들 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게 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어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제 사울 편의 모든 백성들이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인정했지만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몇 소수의 유력한 사람들만 사울과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양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특정한 몇몇 분의 사람들만 사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사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건 뭐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 안에는 우리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는 좋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정말 과도하게 반응을 하죠.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행동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또 사울을 멸시했던 그런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으니까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그 어디에도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사람이 간음을 했다든지 우상숭배를 했다든지 신접해서 점을 친다든지 이러면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오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처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처음부터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했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서 대성통곡하고 있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지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겠다 이런 행동을 하나 이러고서는 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고 행동하기가 참 어려운 때는 고난을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어찌 보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눈앞에 이제 평탄한 길만 다 펼쳐지니까 기세등등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믿음으로 전쟁하고 승리했던 바로 똑같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형통함을 만났을 때는 교만하게 그리고 아주 괴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늘 겸손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데 조금 평안해졌다고, 조금 형통해졌다고, 내가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렇다고 지금은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않는가.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뭐 과도하게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사울이 보인 반응이에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보였던 행동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포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에 나간 건 사울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다. 내가 전쟁에서 아주 훌륭하게 지도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뭐 자기 자신이 영광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래도 40%쯤은 내 몫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울이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보였던 행동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사울은 우쭐거리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과 사울이 보인 반응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백성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제재하죠. 이날에 사람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살려주셨는데 너희가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인다고?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려주시면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를 살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을 형벌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함에 있어서 기준을 사울은 지금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울이 보였던 이 반응이 갖고 있는 훌륭한 점입니다. 사울이 보였던 행동에도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짓거나 특별하게 아쉽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령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쭉 선포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감싸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사울 편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몽땅 다 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런 다윗과 견주어 보면 지금도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냥 아쉬운 점을 생각해 보자면 사울은 자기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러이러하게 행동하겠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죠. 조금 더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면 이러이러하게 했었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도에서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를 박해하면 안 되죠. 전라도를 지지, 전라도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도 경상도에 손해를 주거나 박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서 뽑았건 모두가 다 알고 다 인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주로 지지를 했다. 그래도 경상도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충청도에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무엘이 보였던 반응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는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이제 순종을 해요.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고요. 이렇게 행동했죠. 첫 번째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겠죠.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이게 백성들이 순종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내용을 보시면 여지껏 사실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었죠. 이 사울을 기름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 역사 속에서 잠깐 뒤로 물러섰다가 지금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최종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을 기름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도 사무엘.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사울이 실제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왕권의 첫 걸음을 떼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도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무엘이 했던 반응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넣어서 왕으로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입 다물고 잔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사울이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왕으로 맞아들이자 하면서 왕으로 실제로 즉위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반응들을 놓고 보면 잘하는 행동은 이 백성들은 보이질 못했고요. 사울과 사무엘이 잘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 잘하는 행동에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잘하는 행동에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내가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군림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든 목회자, 모든 장로, 권사, 집사,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권리가 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주셨다.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함께 협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도 기다리고 사무엘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생각해서 누구든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본문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본문이 갖고 있는 순서나 위치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사무엘상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은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받는 일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를 앞에 나왔던 8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 이런 내용을 쭉 놓고 보면 어떻게 왕이 세워지는지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들이 이 본문 순서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여지껏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이 자기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메시아 직분을 잘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인정해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그대로 잘 맞물려 있어야, 이 모든 게 완성이 되어야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실제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종종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왕을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왕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뽑아서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구든 직분을 감당할 때,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영구적인, 항구적인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떠하냐? 누가 세우시느냐? 100%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충성스럽게 살고 그 결과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실제로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성도들이 반대하는 목사, 그럼 목사로서 역할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반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하지만 나랑 고향이 달라, 이래서 반대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목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목회자로 세움받은 게 맞아?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 그 사람 목회자로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언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라고, 아빠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셨죠. 그럼 아빠는 아빠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 내 남편이 맞다, 우리 아빠는 정말로 아버지다운 아버지, 이렇게 인정을 해야 권위도 쓰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말에 사람들이, 다른 자녀들이 혹은 가족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름만 아버지인 거지 실제로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참 이건 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통치자로 위임하시고 권력을 맡겨주시면 그러면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그래야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과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쓴 걸까요? 바울이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다만 그 쓰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믿음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을 성도들이,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로마 카톨릭은 결국 교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걸 성경으로 합시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이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만드셨어요. 그게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보이니까 성도들은, 아, 이건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직분 감당하고 메시아 역할을 하고 십수년을 지낸 다음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왕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일들도 더 감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12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직분을 감당해서 성공했을 때, 구원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다 우러르고 높여줄 때, 그때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림의 자세를 취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그것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그런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직분자로 우리들이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직분을 받은 사울이 어떠하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도 각각 나름대로의 직분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서 허락하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또 그리고 좋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막 쓰임받기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도 언제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조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쭐거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악한 모습 우리 가운데는 결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